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한국 사회의 그 지식인 지도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제목처럼 그 현대 한국 사회의 비판적 지성의 사상 흐름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상 지식인 지도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그 공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오늘 강의는 뭐 공시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통시적으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성들이 변천해 왔, 그러니까 지성사가, 한국의 지성사가 펼쳐져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강의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 비판적 지성의 사상 흐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옷자가 났죠 벌써? 이게 이 말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그 강의의 주제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이 강조된 부분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를 들어가면서 얼마 전 정부가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한국 사회의 마지막 개혁 무풍지대인 언론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는 권력에 대한 언론 탄압으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를 계기로 한국 지식인 사회는 빠른 속도로 분열되면서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식인 사회의 논쟁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의 논쟁은 발언 내용이나 논쟁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지식인됨의 의미와 지식인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언론사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싸고서 이문열 씨라던가 또 그 여러 지식인들이 그 각 신문사 언론사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었던 신문사라든가 이런 또 반대편에 선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서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반박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심각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공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냐면 과연 그럼 이 시점에서 도대체 지식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인 됨이라는 게 도대체 이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의 글들이 많이 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 지식인의 개념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복잡다기하게 분화되고 시민사회에서 분출되는 욕구와 이해관계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 지식인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고 불투명해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IMF 체제 이후 받게 돼 여기 또 오자가 났습니다. 이후 다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식인들의 호된 비판이 가해지면서 이러한 논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지식인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생 같은 분은 87년 이후 사회가 분화되면서 그 한국의 지성도 급격하게 분화돼서 지식인은 더 이상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와 동일시될 수 없고 따라서 전통적 지식인은 죽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적 상황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대미문의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인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의 기능을 상실한 채 이전 투구와 자신감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인 문화가 원래부터 부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과거에는 유효했던 전통적 지식인의 역할이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 상실되어 버린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과거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의 지식인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을 한국 사회의 역사적 흐름을 따른 지식인 사회의 대응을 고찰해보므로서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론적 실천적 활동이 일정한 한계를 노정했으며 현재 와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의 기대감을 상실해버렸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기독지성인들이 어떠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국내외적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가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논지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인의 의미와 한국적 지식인상의 확립, 지식인의 의미. 전통적 의미에서 지식인은 현실 사회의 재반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경고음을 바라는 존재를 일컫는다. 즉 현실의 즉각적인 이해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 사회라는 넓은 테두리 속에서 다수 성원의 삶을 위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기에 보다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넘어 자유롭게 진리를 주장하고 사회 전반의 온갖 허위를 폭로하는 데 지성의 인식론적 특권이 있다. 따라서 지식인은 고답적이라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가치 판단을 통해 막스 베버가 일찍이 지적했듯이 사회 옹호자인 동시에 폭로자라는 서로 어긋나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 집단은 그들이 가진 공통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융화되지 못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지식인 구성원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의 차이나 직업적 다양성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막스의 도식에 따르면 지식 생산이 사회적 생산 관계에서 차지하는 모호한 성격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조금 이 글의 그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 부분 그 막스의 도식에 따르면 그 뒤에 부분은 조금 현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그건 유념해 주시고요.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지식인은 자유로운 사상적 탐구를 통해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즉 지식인 집단은 사회 재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독자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 확고부능한 계층이나 계급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사회적 부동층으로서 특정의 사회경제적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 지식인의 탈계급적 성격 내지는 그 보편계급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사회 전반에 보편 타당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칼 마나임입니다. 칼 마나임은 그 밑에 주에서도 나왔듯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라는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사회 경제적인 계급적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계급에서 계급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이 교육이라는 어떤 공통의 요소에 의해서 특정 계급 내지는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자유부동할 수 있는 존재니까 자유부동적 지식인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서로 배타적인 계급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해명하면서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부분적인 진리를 하나의 종합적인 진리로 함명제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이나 계층들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또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배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이 절체적인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내세워진 어떤 진리들의 그 이해관계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서 전체 총합적인 사회 의미에서 추구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사상적인 노력들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인은 제3자 내지는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지식인에 대한 이상의 논의 특징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진리를 주장하고 사회 전체의 허위를 폭로하는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사실 판단보다는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며 셋째,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비판 정신의 담지자인 것이다. 즉 지식인은 역사적 인식을 토대로 구체적 현실의 모습을 비판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존재 등으로 개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칼 마나임이 얘기했던 전통적 지식인상, 즉 자유부동의 지식인상은 현재에 와서는 적실성을 상실한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사회 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자유부동의 지식인상은 지식인 스스로가 현실세계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실존인으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허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층이나 계급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자유부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적인 삶의 상황 또는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처해 있는 세계사적 맥락 하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한민족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식인들은 미국적 상황 하에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또 미국의 세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며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가에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지성인과 미국의 지식인과 또 각기 다른 나라의 지식인들이 그렇다면 전 인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초탈해서 전 인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대안들을 뭐 내세우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나라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천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그 실존인으로서의 지식인 그리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유부동하는 지식인, 그러니까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지식인이라는 건 하나의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19세기 중엽의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현실 비판이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여된 이래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비판 기능이라는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에서 그 줄을 잠깐 보시면 러시아에서 그 인텔리겐자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기존의 그 짜르 지배 체제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성과 혁명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는 비판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적 지식인상이 어떻게 확립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인 개념이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일제 식민지 치하로서 당시에는 일제 제국주의 아래 민족 독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해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라는 비판적 지성의 맥락에서 그 말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내지는 조선시대에도 지식인의 개념이 없었는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선비라는 개념을 그 고전적 지식인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근대 사회가 수립되고 난 다음 근대 계몽주의가 확립이 되고 또 이성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생기면서 확립된 지식인의 개념을 지식인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회에는 그런 지식인의 개념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그 현실을 고민했던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이란 무릎 반체제적 성향을 담지하고 적극적인 현실 비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식인 개념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은 청년 지식인들은 식민 치하에 대항하여 강한 계몽주의와 혁명주의, 혁명주의는 이 당시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띄었습니다. 또는 허무주의를 불태우며 불행한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했습니다. 해방과 함께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과 자주적 경제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던 한국의 지성계는 해방 공간에서 좌우익의 극심한 혼란기를 거쳐 남북 분단과 뒤따르는 한국 전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 계속된 자유당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반공주의 일변도의 경직된 사상 체계를 강요당했던 한국의 지성계는 60년 4.19 혁명을 전후해 근대적 의미의 지식인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지식인의 위상은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에 접어들게 되면서 두 가지 형태로 분화를 합니다. 즉 국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전문적 기능적 지식인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한 비판적 지식인 그룹으로 양분된 것입니다. 60년대 이후 이 뒤에도 지금 논의가 되지만 60년대 국가 주도의 어떤 근대화 프로젝트가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여기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배경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의 공명심에 의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당시 한국 사회가 그 세계사적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후진국이고 아직 전근대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사회를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켜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시대 소명이라든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식인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우리가 그 뭐 명예욕이라든가 공명심에 불타서 참여했던 그 고카가세했던 지식인들이라고 매도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뒤에 보면은 그 이런 논의들이 계속됩니다. 이후에 한국의 지성계는 현실 참여적 지식인과 현실 비판적 지식인으로 양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조류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물론 한국 사상계의 주류를 점했던 이들은 거의 언제나 현실 참여적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전문관료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통치를 위한 각종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이데올로그로서 경제적 자본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적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프로젝트 추진에 동참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단기간에 엄청난 물적 성과를 거두는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페이퍼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지식인들은 대다수가 비판적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제외된 사람들인 이제 주류 사회학자 내지는 주류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왔던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80에서 90% 이상이 이 주류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 주류 지식인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가 나름대로 안정성을 기해서 사회의 어떤 그 국가 정책을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주류 지식인 사회가 가져왔던 어떤 그 학문적 패러다임을 살펴보자면 정치학계는 그 당시 유행했던 방법론으로 행태주의와 구조기능주의, 이론으로는 근대화 이론, 문화정치론, 정치발전론,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 등이 있고 경제학은 사무엘슨이 제시한 신고정파 종합이론, 사회학은 탈콧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 역사학은 실증주의에 기초한 주체적 민족사관, 교육학은 행동주의가 각각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들 분야의 이론적 방법론적 경향은 정치학계가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시되고 있는 행태주의와 구조기능주의, 뭐 정치발전론, 또 정치문화론,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런 것들, 신고전파 종합 이것들은 현재에도 이 주류 학계의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특히 뭐 정치 쪽만을 얘기하고 한다면 근대화 이론은 지금 어느 정도 적실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뒤에 그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지금도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단일 패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현실주의적인 설명 방법이 가장 적합한 이론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그 자유주의적 시각이 있는데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미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들은 근대화 프로젝트 기간 중에 정치적 실권을 행사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과 타협한 데다 돌진적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작용 해소에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거나 외면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지식인 본연의 비판적 역할 수행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외면하는 자세를 보였던 건 뭐냐면 일단 그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파이를 조그만 파이를 나눠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파이를 좀 더 크게 키워서 먹을 것이냐 그래 근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그 이끌어왔던 그 사상은 파이를 좀 더 키울 때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사상이 주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을 한 측면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7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는 비판적 지식인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추진된 돌진적 근대화가 가져온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외형상 성과가 다양한 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지식인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8, 90년대에 걸쳐 학교와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전문적 기능적 지식인이나 비판적 지식인 모두 한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 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편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다수 비판적 지식인들의 평가처럼 한국 사회 발전에 대한 전문적 기능적 지식인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전면 부정하는 것은 현실의 일면만을 본 것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 발전에 기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판적 지식인들의 비판은 밑에 주위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현대 지식인 그룹이 자유부동성의 개념을 상실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당파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그 비판 또한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이해를 전제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 30년 정도 나이가 더 드신 분들, 이 7, 80년대를 정말 겪어오셨던 분들의 얘기를 빌려오자면, 한국 사회가 단기간에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과들을, 그런 결실물들을 낸 것들을 전면 부정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하되, 그것들이 가지고 온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것들을 모색해보고, 현재에도 그러한 부작용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소시키고, 조금 더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지식인의, 그런 측면들의 지식인의 그, 이론이라든가 실전적 측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한 그 지식인의 비판적 현실 인식 및 대안 제시 과제와 연관시켜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문적 지능적 지식인들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판적 지식인의 고찰의 논의를 한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하의 논의를 통해서는 현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비판적 활동을 전개해온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사상적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한국 발전 과정에 따라 어떻게 인식의 틀이 바뀌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의 비판적 활동이 이루어낸 성과물들은 무엇이었고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을 드러냈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970년대는 비판적 현실 비판적 인식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70년대는 역설적으로 72년 12월 유신 체제의 시작과 함께 정치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반공제일주의와 경제개발로 대표되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재창되던 시기였으며 극도의 정치적 억압과 사상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야기한 부작용이 하나둘씩 터져나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지휘 아래 마치 군사작전처럼 수행되었던 대기업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풍요로운 물질적 삶의 보장,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적 비중과 위상의 제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등 물질적 조건의 향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그 급진적 산업화, 돌진적 근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사회 재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작용들을 유발시켰는데,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냐면, 첫째,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의 조립가공형 수출 전략은 전근대적 재벌 체제의 강화와 함께, 대외 경쟁력 기반의 약화, 경제의 대외 의존 심화 등으로 이어졌으며, 둘째, 사회적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 전략은 노동자들의 산재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함께 노동 기본권 등 인권의 유린을 가져왔고 사회 전반의 물신주의와 영고주의의 만연이라는 부작용을 유발시켰습니다. 셋째, 외교적으로는 대미 대일 종속을 심화시켰는데 종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좀 이런 종속이라는 의미가 계급적 지향적 냄새를 강하게 풍긴다고 얘기하면 대외 의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저자세의 굴욕적 외교 형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넷째, 정치적으로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억압적 정치 형태가 지속되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제한되고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가 상실되었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97년도 IMF 사태가 이러한 한국의 돌진적 근대화 과정에서 축적된 모순들이 일거에 폭발한 사건으로 파악을 하면서 수출 주도형 내지는 그 재벌 주도형의 산업화 전략이 경제 전반에 있어서 그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또 대외 그 시장 변화에 따른 그 적응성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고 그것이 결국에는 축적되다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표출된 것이 IMF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목도하면서 일부 지식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강만길 고려대 교수는 분단시대 역사인식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당시 역사학이 일제 식민사관의 극복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비판하고 가장 절실한 과제인 분단체제의 청산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또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현대사를 개척하여 민족사관 및 민중사관을 제시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사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등 역사학 선구의 연구의 제1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이하게도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일제시대의 그 일제시대에 있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저, 2조, 2조가 아니고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말기에 이미 자본주의의 맹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재적 발전이 있었다. 라는 것을, 그러므로 인해서, 일제 식민지는 한국의 그 근대화, 자본주의의 맹화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왜곡된 근대화로 나타났을 뿐이지, 한국도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갔으면 얼마든지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재적 발전론을 학계 그 일제시대나 한국의 근대화를 연구하는 학계의 그 주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역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 이 의식을 더 밀고 나가서 한국의 현재 한국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순은 무엇이냐면 분단 체제에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모든 부작용들은 분단으로 인해서 야기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만이 한민족이 살아가야 될 길이고, 또 역사학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선각자적 역사 인식을 가졌던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금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28세의 나이에 창작과 비평을 창간한 백낙청은 서울대 교수입니다. 정권에 의해 판금, 정간, 폐간 등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30여 년 동안 지식인을 고무하는 내용의 잡지를 계속 발간하고 있으며, 70년대 내내 분당극복 운동의 운동으로서 민족문학론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족문학론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학론에 머물지 말고 철학이나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인류사적 시각에서 민족문화를 고찰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창작과 비평, 그러면 암울했던 시기에 지성의 횃불처럼 빛났던 잡지라고 인식을 합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그 장준하 선생님께서 발간하셨던 사상계의 맥을 잇는 잡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영희 교수가 있는데, 그 본인이 니라고 쓰기 때문에 이라고 안 쓰고 그 분의 뜻을 존중해서 니라고 했습니다. 리영희 교수는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74년 이후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가의 대화, 우상과 이성 등의 책을 저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는 반공과 냉전이라는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사상의 전환과 의식의 각성을 촉구한 시대에 대한 자각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그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 사회의 사상 흐름은 무엇이냐? 반공주의였습니다. 반공제일주의였는데, 이영희 선생은 이러한 저술들을 통해서 그 반공이라는 반공주의에 매몰돼 있을 때 얼마나 현실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반공주의가 사회 만연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모순들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 대부분이 법정에 서서 검사가 그 취조를 할 때 도대체 의식화 과정을 어떤 걸 책을 통해서 했냐면, 제일 많이 얘기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전환시대의 논리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그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의식을 일깨워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했던 분입니다. 또한 한국 진보 사회학계 중심적 존재인 김진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70년대 정치 상황 속에서 사회 모순을 자각하고 막스주의적 전통을 사상적 기반으로 다양한 학술 활동과 함께 각종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연구에서는 항상 노동자 계급과 노동 운동이 중심이 되었으며 민족적, 민중적 학문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회 대표적인 좌파입니다. 대표적 막시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좌파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70년대는 이러한 삼각제적 지식인들에 의해서 사회비판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압력과 압력과 핍박과 결연하게 맞으면서 진행되었던 이들의 지적 활동은 이후 80년대에서 9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활동이 폭넓게 분화되어 갈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맨 뒤에 두 가지 표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임현진 선생의 책에 나오는 그 도표입니다. 임현진 선생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국 지식인의 그 분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그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총괄해 볼 수 있는 지도고, 물론 이 지도에 대해서, 이 표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상당히 정확하게 또 그 아주 정치하게 분류를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윤건자 선생이 현대 한국의 사상 흐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의 지식인 지도를 그리면서 분류해놨던 분류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까 그 통시적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공시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지식인들을 어떠한 사상적 스펙트럼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제로 해서 분류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처음 출간되고 난 다음에 이 분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그 광범위하고 또 가장 정치하게 이론적인 어떤 베이스에 따라서 분류해놓았다는데 좀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980년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는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년대를 특징 지을 수 있었던 단어는 혁명의 시대 또는 질풍노도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80년대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은 변화와 변혁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변혁의 발언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의 한가운데 80년 5월에 광주가 있습니다.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시민들이 무고한 피를 흘린 이 사건을 계기로 비판적 사회운동 내부에서는 심각한 자기성찰의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80년도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당시의 기억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 비판적 80년대를 살았던 소위 말하는 80년대 학번들 특히 초반의 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80년대 학번들은 광주에 대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80년 광주는 그 사회 비판 활동 내지는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주의 그 기억들에 매달려서 또 그 광주의 어떤 그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오늘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도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반미 사상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지 않았나 또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나. 한국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했던 사상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대화론입니다. 근데 근대화론은 대부분 미국의 학문입니다. 미국의 학문이고 그리고 그 지향점을 어느 사회로 두고 있냐면 서구 선진국으로 두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미국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 과정을 쭉 따라가면 미국이라는 선진국처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선진국처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인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근대화 이론들을 주창해온 많은 학자들 내지는 현실에 참여했던 많은 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탈코트 파슨스나 아니면 뭐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나 이런 데 그 근대화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또 뭐 각종 연구소를 세워가지고서 아세아 관련된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 장학금을 주면서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학자들을 끌어와서 거기서 근대화론을 가르쳐서 다시 그 나라로 수출하는 어떻게 보면 사상의 그 수출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연구소들인데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서 배출되었던 학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근대화 이데올로기가 계속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왔었는데 80년대 광주가 딱 터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왜 반미 감정이 일어났냐면 한국의 군사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그 당시에 정규 군대가 파견이 됐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군대가 파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암묵적인 지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미국의 묵시적인 동조 내지는 미국의 그 의도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묵인하에 정확한 단어입니다. 묵인하에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지식인 사회에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것이 80년 그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문부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반추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글이 임현진 선생이 쓴 일상적 파시즘이라는 책 맨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과연 지식인됨이라는 건 무엇이고 그 당시 시대를 바라보는 지식인이 어떻게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그 고민의 그 편린들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감정이 일어났다는 그 하나, 또 하나는 사회 변혁과 체제 비판을 위해서 막스주의 이론을 비롯한 온갖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나이브하게 사회를 바라본 것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사회 변혁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대에 이런 비판적 지식인들의 움직임은 그 막스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소시민적 자유주의 운동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사회 변혁과 체제 비판을 위해서 어떤 과학적 이론, 그 당시 과학적 이론이라고 하면 그것은 막스주의 이론이니까 막스주의 이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급속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해방공간 이후 한 세대를 건너서 진보적 지식인 집단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급격한 유입과 더불어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근본적인 체제 변혁만이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80년대 급진적인 사회운동의 저변에 확산됩니다. 70년대 민주화운동이 기본적으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운동의 성격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까지 거부하는 반체제 운동으로 극단화되게 됩니다. 전환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80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당시까지는 반체제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반체제가 아니고 그 반정부 내지는 반독재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80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어떤 터닝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뭐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이건 반정부가 아니다. 반정부 반독재만으로 불과한 이걸로는 한국 사회가 변혁되어 있는 것은 그 부분적으로 변혁되는 것만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때려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체제를 해야 된다. 왜 반체제 얘기가 나오냐면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 국가인데 이 자본주의가 이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파쇼 정권과 연합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 억압당하고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그 상부 구조인 정치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인 경제 그 토대인 하부의 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변혁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운동의 그 도식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사회구성체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면서 진보진영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게 뭐냐면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그 한국 사회 구조의 모순을 평가하고 운동 주체 세력을 규정하고 투쟁 세력의 설정 및 운동 노선의 정립 등과 같은 전략 전술을 결정하기 위한 대전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0년대와 90년대의 제 논의의 방향은 이 페이퍼는 어떤 식으로 비판적 지식인들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가 한국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편에서는 진행되었고 또 한편으론 그러면 한국 모순으로 가득 찬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변혁 주체를 누구로 설정해야 되느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벽에 부딪히 90년대 가서 이것들이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새롭게 다양하게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글에서도 그렇고 크게 나눠보고자 하는 건 한국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변혁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투쟁 노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떠한 모순부터 먼저 해결하고 부모순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투쟁의 방법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하에 85년 10월 간행된 그 창작과 비평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둘러싼 사회과학자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편의 글이 발표될 정도로 격렬했던 논쟁은 초기 종속 이론에 기반을 둔 주변부 자본주의론, 주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자론과 정통 막스주의에 의거했던 국가독점 자본주의론, 국독자론의 대립에서 시작을 해서 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NL과 CA 그리고 PD로 수렴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NL 진영의 식민지 방봉권 사회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또 CA 진영의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신식국독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민족민주혁명, 그리고 PD 진영의 신식국독자론과 반제 반파시오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밑에까지 계속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한 그 이론 진영의 이러한 논쟁의 전개와 함께 86년에서 89년 사이에 학생 운동권에는 NL 세력이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사구체 논쟁의 핵심은, 한국 사회 모순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느냐. 한국 사회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중첩된 모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합니다. 근데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NL이라든가 CA나 PD 진영을 막론하고 한국의 좌파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가 민족 모순이고 또 하나가 계급 모순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모순이 주된 모순이냐를 두고서 벌어진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NL 진영은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라고 여전히 식민지로 남아있다.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점령을 했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미국 미 제국주의 죄송합니다. 자꾸 미국의 지배하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식민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족 모순, 즉 미제국주의 대 한국 민중과의 그 민족 모순을 기본 모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급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순, 그러니까 부모순이라고 봐도 되겠죠. 민족 모순을 주모순이라고 보고 계급 모순을 부모순이라고 설정합니다. 그래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의 입장에서 민족해방이라는 말이 앞에 나가죠. 그러니까 민족이 해방되고 민중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 사회 모순이 민족 모순이 주된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되고 나면 해결되면 이걸 먼저 해결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미제국주의를 몰아내야 되니까 반미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 이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사파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NL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상적 통일의 기초로 삼습니다. 반면 신식국독자론을 기반으로 한 CA와 PD진영은 전통적인 막스주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가 국제자본주의 질서의 분업체제 속에 예속되어 있는 신식민지이지만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회이므로 자본주의적 원리가 관철된다는 전제 아래 한국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의 모순이 첨예화된 사회라고 봅니다. 즉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계급 모순이며 따라서 한국 사회가 신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특징인 독점자본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므로 독점자본과 그 상부구조인 파시즘을 중요한 공격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또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반주체사상, 비주체사상의 입장을 띠게 됩니다. 신식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뭐냐 같은 것인데 국독자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신식국도 지금도 PD 계열에 서 있는 그 사상가 이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막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막스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뒤에 나오는 레닌까지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바뀌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바뀌고 이것이 독점자본화 된다고 합니다. 자본의 성격이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바뀌는 아주 그 초반 초기 자본주의의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바뀌고 그것이 금융자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금융자본이 점점 그 규모를 키워나가서 결국엔 독점 자본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되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느냐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독점 자본이 자본의 축적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국가의 어떤 상대적인 자율성을 자본이 보장을 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국가 독점 자본의 축적을 국가 권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리고 독점 자본의 형성 자체를 국가가 도와주는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독점 자본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거기다가 한국 사회는 서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 선진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신식민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줄여서 신식국독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신식민지적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독점 자본주의, 국가독점 자본주의로 이미 이행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점들이 굉장히 많다. 이 자본주의적인 그 모순점들을 먼저 깨부시는 것만이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NL 진영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구체 논쟁은 진보 진영이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의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복합적이고 중첩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또 현실적인 과제를 적실하게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한계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론적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결정론 내지는 계급 환원론적인 시각,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각,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의 모순을 설명하는데 막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결정론과 계급 환원론적 시각으로 전부 다 하는 그런 시각 하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한국 사회의 그 복잡한 모습들, 그리고 역동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적 배경 또한 그 막스주의 경제결정론이나 계급환원론의 틀에 근거해서 다른 사상이나 이론을 배제하는 지적 폐쇄성을 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사상적 폐쇄성과 이론적 교조주의는 87년 6월 항쟁을 필두로 한국 사회가 수동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80년대 말 소련을 비롯해서 동부 사회권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방향성과 현실 적합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혼란은 진보 세력이 급격하게 막스주의에서 이탈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수동혁명 87년도 6월달이 아까 80년 5월을 얘기했는데, 80년대는 크게 두 개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80년 5월이 있었고요. 87년도 6월달에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6.29 선언이 나오게 되는 6월 학자들은 대부분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진보 진영에 선 사람들은 6월 민중항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 평가가 조금씩은 그 어감의 뉘앙스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6월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넥타이 부대들이 거리로 다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그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시위를 외치게 되고, 엄청난 그 지지 하에서 결국에는 6.29 선언이라는 민주화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수동혁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건 그람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람시는 그 지배블록과 피지배블록으로 구분을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두 가지 혁명이 있는데, 하나는 능동혁명. 아까 이제 이 얘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던 어떤 사람의 얘기입니다. 능동혁명과 수동혁명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능동혁명은 아래로부터 혁명을 통해서 지배 계급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혁명을 능동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동혁명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어떤 혁명이라든가 변혁의 움직임을 감지한 상층부, 지배 계급의 지배 블록에 의해서 이런 하부 그 피지배 블록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해서 어쩔 수 없어서 개혁을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개혁은 하기 싫은데 그냥 있으면 자기들의 어떤 계급적인 위치 자체가 뒤바뀌어져 버리게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한 상층부 지배 블록에 의해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부분,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피지배 블록에 있었던 일부 계층이, 계급이 포용되게 됨으로써 사회가 어느 정도 점진적인 변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개량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혁명을 수동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의 87년 이후에 그 사회 발전 과정을 왜 수동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87년 6월이 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기존의 지배블록을 형성하고 있었던 정당에서 나온 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점진적인 아래로부터의 계속적인 변화 요구가 조금씩 받아들여지면서 사회가 쭉 민주화되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87년도 이후에 어떤 그 민주화 과정을 수동혁명의 과정이었다라고 평가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혁 주체 논쟁이 전개가 되는데, 민중론과 중민론이 있습니다. 먼저 민중론을 살펴보자면, 70년대 안병무와 서담동으로 대표되는 민중신학 진영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당했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화 작업으로서 시대되었던 그 민중 개념이 8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 성격론과 변혁론, 민중론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변혁 주체로서 중요한 논쟁 대상으로 대두되는데, 그 가운데서 민중론은 다양한 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민중론을 크게 대별해보면 막스주의적 민중론과 서열론적 민중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막스주의적 민중론은 민중 개념을 자본주의 발전에 수반되는 계급 분화와 관련지어 주로 계급 동맹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입니다. 막스주의적 관점에선 논자들은 민중을 주로 경제적 착취관계에 의해 규정당하는 존재로 파악합니다. 이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생산을 담당하는 존재들이 경제 인여에 걸맞는 분배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점을 규명하고 자본주의 경제 법칙은 끊임없이 민중을 경제 발전의 희생자로 희생자로 삼아 재생산을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제 발전의 희생자로 재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반 프롤레타리아와 푸띠부르주아 층으로 구성된 중간계층이 변혁운동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중요한 동맹세력으로 부상했음을 인정하면서 이들과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피치 못하게 막스주의적 개념에서는 위에서도 나왔듯이 경제 결정론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민중이다 라고 얘기를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원래는 하고 싶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사실상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계층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었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자칭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어갑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80년대 후반 내지는 90년대 초반에 신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 심한 경우 70% 이상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산층이라는, 그러니까 중산층은 계급의 개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계층인데 그런 부류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변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어떤 면에선 일종의 타협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 경제 결정론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것과 동맹 세력으로서 그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인정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그 한한성 교수는 막스주의적 민중 개념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민중사회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민중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수단에서 소외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산관계에서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치 지배수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동시에 생산, 분배, 소비생활 전반의 행위에서도 상당히 소외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 존경받을 정도의 문화수단도 갖지 못한 집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개념으로 치면 위에 막스주의적 개념으로 치자면 양로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민중 개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외받고 억눌린 자가 아닙니까? 억눌린 자잖아요. 근데 한원 선생의 개념을 하면 이게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70년대에 민중신학에서 규정했던 민중의 개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에서는 아주 나이브하게 어떻게 보았냐면 억눌리고 소외된 자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중의 존재 양식을 민중이라는 자의식을 갖지 못한 즉자적 민중과 민중이라는 자의식을 자각하고 있는 대자적 민중으로 나뉘고 지식인들의 책무는 민중과의 관계에서 즉자적 민중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민중론은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중간층에 대한 이해가 변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전까지는 중간층의 보수적 친지배적 계층을 강조했던 막스주의 진영이 6월 항쟁에서 중간층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자 이들이 가진 상대적 진보성을 인식하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밑에는 그 중간층의 이해에 관련돼서 식반론과 신식국도자론 사이에 벌어진 그 견해 차이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곧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그 중산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가한 중산층을 사회 변혁의 그 큰 기반으로 삼으려는 이론화 작업이 시도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한상진 교수는 막스주의적 민중 개념과 한한상의 민중 개념 모두를 비판을 하고 변혁적 지향을 가진 그러니까 막스주의적 민중 개념이 너무 경제 결정론이고 계급 환원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한상 선생의 민중 개념은 너무 모호하다. 그렇게 본다면 민중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그 정치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 변혁적 지향을 가진 중산층과 학생을 기층 민중과 함께 민중의 유기적 부분을 구성하는 중민으로 정의를 하고 중민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모순과 정치적 모순을 분리해서 경제적 모순은 기층 민중이 실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모순은 오히려 중산층의 의식과 날카롭게 충돌하기 때문에 중민계층이 훨씬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성과 변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